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보낸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구가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친서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보낸 미군 유해가 하와이에 도착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군 유해 55구가 지난 1일 하와이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하와이 진주만 미군 기지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봉환식이 열렸는데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잠깐 들어보시죠.
Some have called the Korean War the forgotten war. But today we prove these heroes were never forgotten.
펜스 부통령은 60여 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한국인 참전 미군을 영웅으로 부르면서 우리는 흔히 한국전을 잊혀진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이 잊혀진 적이 없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오산과 하와이에서 열린 유해 송환 행사 참 엄숙하면서도 극진한 예우를 갖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윤국한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미국의 역사고 또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해외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들에 대해서 미국은 그야말로 애국심의 발로죠. 그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로 마지막을 모시고 있는 그런데요. 이번에도 지난 7월 27일 날 한국전쟁 전쟁협정일에 55구의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지 않았습니까?
네.
오산으로 그 유해를 가져와서 분류 작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며칠 뒤에 8월 1일 날 오산 공군기지에서 송환 행사를 가졌고 또 바로 곧바로 이후에 하와이에 이제 유해 감식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온 것인데요. 이 오산에서 열린 그 행사만 보더라도 거기에서는 예포 21발이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항공기들, 전투기들의 그 수직 비행, 저공 비행이 있었고요.
네.
국가 원수급에 준하는 그러한 그 예우로 마지막을 모시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고요.
네.
참석자 몇몇만 보더라도 서울 오산의 경우에는 주한미대사 그리고 미군사령관 등등 해서 500명 가까이 한국 정부에서도 국방장관과 합참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하와이에 도착하는 행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나가서 유해를 맞았는데요.
네.
그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극진한 예우 속에 그 해외 참전 미군 전사자들을 예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은 해외 참전 중에 전사한 자국 병사를 끝까지 찾아서 송환해서 가족에게 인계하고 또 안장하고 이런 데서 그야말로 모범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원기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군인들은 그 목숨을 그야말로 국가에 바친 그런 국가의 유공자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제 생명을 국가를 위해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는 아주 그 규정이 딱 그 법률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든 외국이든 사망한 미군 군인은 반드시 그 유해를 찾아서 그 안장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목표고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을 위해서 그 희생한 군인들을 잊지 않고 최후의 1인까지 찾아서 그 가족에게 데려온다, 안장한다 이런 것이 그 미국 정부의 오랜 약속이고 또 전통이고요.
네.
또 국방부에 아예 그 이걸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아, 미 국방부 그 전쟁포로 실종 미군 확인국 이런 거 거기 있어서요. 아,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과거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베트남 또 한국 이런 그 실종 미군을 대해서 이제 그 유해를 확인해서 가족에게 그 전달하고 또 안장하는 이런 그 부서인데요. 아, 이 국방부는 아예 그 이것을 그 뭐라 그러냐면 국가의 약속을 실행한다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의 모토고요. 또 이를 지키는 날도 있습니다. 매년 9월 18일을 전쟁 포로와 실종자의 날로 지정해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번에 그 오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단 그 오산으로 왔고요. 오산에서 이제 하와이 이것이 이송이 됐는데요.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하와이에 그 국방부의 그 아까 말씀드린 전쟁포로 그 실종 미군 확인국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그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의 유해를 일단 유전자 감식을 하고 이것을 아마 그 미국 본토에 남아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 인계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갖고 네. 될 것이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앞으로도 재개하기로 했죠.
예, 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고 또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국방부의 관리는 미 주요 언론들의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유해 발굴 공동조사와 그 작업들이 시작될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 하는 네. 것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하자면 전사한 미군 병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과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해 발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력이 적지 않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북한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미국의 장비들도 상당 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야말로 정치적 경제적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하자면 상당한 정도의 인적 물적 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번 송환으로 그러면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것 그걸 다 이행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일단 그 약속 중에 뭐 일부는 이행이 된 겁니다. 지난 그 6월 10일이죠. 그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열렸는데요. 거기서 그 두 대통령 북한과 미국의 그 최고 지도자가 그 미북 그 공동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유해 송환은 바로 그 공동성명 그 4개항 중에 맨 마지막 4개항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송환한다 이런 네. 것인데요. 일단 그 공동성명에 있는 유해 약속 그 송환 약속은 이번 걸로 이제 지켜진 거고요. 이거 외에도 공동성명에 나오지 않지만 그 북한이 약속한 게 이제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한다 이런 거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에 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일단 그 폐기가 완전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약속엔 포함 안 됐지만 북한이 풍계리 그 핵실험장도 일단 그 파괴했고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속을 다 이행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얘기했는데요. 그 이것은 그 약속의 일부입니다. 공동성명 보면 4개항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유해 송환 말고도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평화 체제 확립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비핵화 문제도 있는데요.
네.
그 미북 간의 그 평화 체제 또 관계 개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서로 약속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금 진전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비핵화도 지난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했지만 비핵화 쪽에는 별다른 지금 진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유해 송환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이번 송환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다 이행한 것인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북한 내 미군 그 전사자 유해는 5,309구 정도가 아직도 예.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유해 발굴 작업을 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공동 조사단이 북한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합의와 관련한 그 이행 활동이 진행된 것이고요. 이 공동 성명의 이 유해와 관련한 조항은 실종자들, 전쟁 포로들 이런 유해 수습 약속한다고 돼 있고요.
네.
그 수습한 유해는 즉각 송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한 걸로 봐서 미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친서가 전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27일 날 유해를 북한 측이 미국에 인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8월 1일 유해 송환이 이제 실제 그 봉환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점에 맞춰서 친서를 보낸 것인데요. 사실상 그 친서가 바로 이 시점과 그 맥이 닿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세 번의 그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는데요. 그 보낸 시점을 보면 전부 다 약간 그 극적인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에 의지를 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공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보낸 친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 한글 영문 번역을 이제 다 공개한 적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다만 백악관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그 6.12 미북 정상회담의 그 후속 이행 조치 이런 거를 언급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한 게 뭐 담겨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앞서 이제 보낸 그 서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보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그 두 정상 간의 믿음과 신뢰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 조기 개최 그리고 세 번째에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나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전에도 미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이렇게 그 친서를 보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세 건의 그 친서는 지금 말씀하신 8월 1일 유해 송환에 맞춘 친서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6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보냈는데요.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 6월 1일의 친서는 5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당연히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게 5월 20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취소를 발표했는데요. 이 취소 서한에 대해서 며칠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친서였는데요.
네.
아마도 그 내용으로 봐서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바람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결국 그래서 또 열렸고요.
네.
7월 12일 날은 날짜가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두 번째 서한을 올린 날짜입니다. 7월 12일. 이 아예 그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여전히 말하자면 강조하면서 2차 추가 회담이 앞당겨서 열리기를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 시점은 보면은 폼페오 장관이 7월 6일과 7일 이틀로 일정으로 평양을 세 번째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잘 이미 보도된 대로 사실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말하자면 처사 조치에 대해서 비난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의 그 말하자면 회의론이 상당히 그 고조되고 있는 지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서한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이유 지금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평양에서 그 워싱턴 돌아가는 세종을 굉장히 열심히 아마 보고 있을 텐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워싱턴에서는 일종의 그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이 뭐 잘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 청문회 가서 상당히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그런 질문을 받고 네. 시달린 그런 네, 네. 이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워싱턴 사정을 다 지금 저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그 돌파구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그리고 나도 비핵화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할 생각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재 완화라든가 무슨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꺼번에 우리 최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 친서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 첫 번째 친서가 6월 1일자였고요.
네.
세 번째 친서가 8월 1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달 사이에 세 번씩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게 됩니다.
네.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두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살펴보면 사실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 올해 지난 6월 달 바로 불과 말하자면 50일 전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65년을 대치 상태, 적대 관계 속에 대치해 왔습니다.
예.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의 나라라고 해왔습니다.
네.
전쟁을 치렀죠.
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역사적이었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50일 상관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과 두 달 사이에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그 친서가 정상 간에 다섯 번이 오고 갔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많은 수의 친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이유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미북 간의 정상회담 자체가 탑다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 수용을 하면서 말하자면 최상층의 결정으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의 상황도 사실 그 두 정상이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만큼 미북 간의 말하자면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이런 그 두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두 정상일 텐데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상의 개인적인 이런 친서 소통이 미북 간의 그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또 바로 그런 면 때문에 미국 내 일각에서의 말하자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
네.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네.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네.
바로 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을 좀 한번 다시 만나서 뭐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좀 진전을 해야겠다. 일종의 그 손짓을 보내는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6월 10일 날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 이 북한 문제가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그 11월 그 중간선거가 있고요. 아, 중간선거에서 무슨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를 잘 해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 자신의 그 정치적 기반을 굳혀서 재선이 가능한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네. 중요한데요. 현재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또 의회 정치권에서 상당한 일종의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무슨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비핵화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또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비핵화는커녕 북한이 다시 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일 적당한 기회에 11월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서 비핵화 문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그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선택이기 때문에요. 이런 트위터를 통해서 일종의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열려있다면서도 현재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백악관 대변인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Certainly open to that discussion, but there isn't a meeting planned. We have responded to Chairman Kim's letter. The president has, and that letter will
네,
be.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은 2일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2차 정상회담 전망이 그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샌더스 대변인의 백악관 대변인의 그 발표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아직 일정이 잡힌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정상회담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네. 말한 부분입니다.
네.
이 2차 추가 정상회담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워싱턴과 평양을 오가면서 추가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 관해서는 2차 친서를 보면 2차 추가 미북 간 정상회담을 앞당겨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틀림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8월 1일자로 된 친서에서 언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라고 한 것인데요.
네.
그만큼 또 샌더스 대변인이 그 정상회담에 열려있다라고 한 것까지 보면은 추가 정상회담이 머잖아 열릴 가능성을 관측할 수 있게끔
네.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관측을 해왔는데요. 가장 가깝게는 다음 달 9월 달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사상 처음이죠.
네.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네.
그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뉴욕이든 아니면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유엔 총회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일정을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네 사람이 한국 전쟁을 끝내는 그런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앞으로 한 달여 남은 말하자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의견 조율이 있어야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지금 뭐 종전선언 이것도 있고 미국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검증 이제 미국이 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그 구체적인 거로 하나로 다 묶는 이런 로드맵 비핵화의 그 시간표 이런 실무적인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6월 12일 그 미북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최초의 정상회담이고 정치적 상징성에 관했는데요. 이제는 그야말로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을 서로 놓고 일종의 주고받기를 해서 하나로 묶는 이런 작업이 이제 사전에 그 필요하고요. 거꾸로 지난번처럼 뭐 이제 상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두 정상이 그냥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만 하게 되면은 또 다시 알맹이가 없다 이런 상당한 그 비난에 시달릴 그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을 그 상당히 사전에 조율해야 되고요.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그 친서 뭐 유해송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런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미북 관계가 잘 돌아가고 뭐 분위기가 좋구나 이렇게 있지만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그 최고 지도자 간의 분위기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국무부 실무자 이런 의회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뭐 한 달 반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뭐 아무런 뭐가 없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그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금 백악관 또 최고 지도자와 그 밑에 그 실무자 간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최 기자가 지금 그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정상회담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사실 정상회담 이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서해 위성 발사장을 폐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었고요. 네. 또 미군 유해 송환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군 유해 송환은 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요. 예. 이것을 직접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서해 위성발사장은 사실 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합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을 약속을 했고요. 네. 이것을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50일 남짓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조치가 실현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미북 간의 지금 북한의 핵 문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30년을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결정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이뤄진 것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지 50일이나 됐는데 지금 뭐 변화가 없지 않느냐. 네. 이것은 사실 사실관계에도 부합되지 않고요. 네, 네. 또 크게 보더라도 너무 그야말로 성급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자신이 이런 북한과의 협상에서의 성과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네. 이런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언론에 대해서 역겨운 가짜뉴스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미북 정상의 친서 교환 그리고 2차 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3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미국과 남북한 외교수장이 모두 참석하는데요. 올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예년과는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죠.
네, 싱가포르에서 그 열리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그 영어로 ARF라고 그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작년하고는 상당히 분위기 다릅니다. 예. 작년에도 이제 회의가 열렸고요. 북한도 참석을 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북한 그 핵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고
예.
외교적 그 일종의 그 대결의 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그 미사일 발사 이것이 그 정당하다. 적대시 정책 철퇴해라 뭐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그랬고요.
네.
반면에 그 미국과 한국 등은 그 북한의 그 도발 이런 것을 상당히 규탄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그 분위기는 좀 부드럽습니다. 각국의 그 외교 수장들이 서로 삼삼오오 만나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어떻게든지 좀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이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틀립니다.
네. 자, 이 궁금한 것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까 하는 점인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점이 이제 워싱턴 시간으로 3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실제로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5일이 되니까요.
네, 네.
그 시점에는 모든 게 결정돼 있을 겁니다.
네.
5일이면은 이제 그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네.
이제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폼페오 장관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계획된 건 없지만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 말하자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고 또 폼페오 장관이 직접 그동안에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이 폼페오 장관이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아마도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참고로 과거에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미국이 이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 국무장관이 참석할 때면은 북한 측과 접촉할지 여부가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북한이 가입해 있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외무상이 매년 여기에 참석을 하는데요.
네.
과거에 보면 두 차례가 전부입니다. 북한과 그 미국의 외교장관이 만난 것이. 그래서
네.
부시 행정부 때죠. 지난 2004년에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잠깐 만났었고요.
네.
2007년에는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네.
박이춘 외무상과 짧게 조우한 것이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미국과 북한의 말하자면 교섭의 역사는 6.12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외무상의 외교장관의 말하자면 회담 정도는 큰 뉴스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미북과 미한 그리고 남북한 외교 수장들 이 종전선언 문제가 좀 얘기가 나올까요? 이미 이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분위기를 어떻게들 점치고 있었나요?
네, 이미 그 수장들이 그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3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는데요. 여기 그 종전선언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종전선언은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왕이 외교부장도 이것이 그 노력하고 있고
네.
또 종전선언이 그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둘러싸고도 그 실제 접촉이 이루어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상당한 그 화제의 그 이게 이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은 종전선언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정말로 그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보면은요. 첫 번째가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평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평화체제를 약속한다는 그런 미국의 그 합의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금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관계 수립으로 가는 첫 번째 공정이 바로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으로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에 합의된 그 시점에 약속을 거의 하다시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북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해서 가장 쉬운 부분이 종전선언이다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중국은 그 한국이나 북한이 이제 종전선언에 상당히 좀 그 공을 들이고 그 열심히였는데요. 중국은 초반에는 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ARF 그 회의를 태기로 해서 상당히 좀 그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그 자세입니다. 2일날 그 중국의 그 외교 수장이죠. 왕이 그 외교부장이 그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그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거고 또 한반도 남북한 국민들이 그 열망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했고요. 그 다음 날인 3일날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이 같은 종전선언이 그 비핵화를 이끄는데도 좋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이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암중 모색을 하는 상황인데 신임 주한 미국 대사죠. 이 대사가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예, 서울에서 한국 언론들과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서울에 부임한 직후에
예.
처음 가진 그런 기자회견인데요.
네.
여기서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근래 들어서 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한 게 처음인데요.
네.
그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뭔가 새로운 조치를 좀 취해야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에 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하자면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유해송환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가적인 뭔가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해리스 대사의 발언인데요.
네.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해리스 대사는 분명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미북 간의 약간의 말하자면 의견 조율을 거쳐서 뭔가 진전이 있다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물론 문재인 한국 대통령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4.27인가요? 그 판문점에서 그 4월에 그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거기 합의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종전선언 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그 언론을 통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한국 정부는 상당히 그 종전선언 추진에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보낸 미군 요해가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다는 소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동남아 국가연합의 지역 안보 포럼 동향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팝스 잉글리쉬의 부정입니다. 한국 기사를 보면 국민 여동생이란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귀여운 10대 배우나 가수에게 흔히 붙이는 별명인데요. 2000년에 가을 동화란 연속극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배우 문근영이 효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런 식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것 같던데요. 미국에도 국민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파티 인 더 USA, 미국에서 벌이는 파티, 이런 노래로 유명한 마일리 사이러스인데요. 팝스 잉글리쉬, 오늘은 파티 인 더 USA 이 노래 가사 해석해보고요. 마일리 사이러스에 관해서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어 가사 낭독은 VOA 영어 방송의 스티브 앰버시입니다.
I hopped off the plane at LAX.
LA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죠. Hop off, hop. H-O-P, off, O-F-F, hop off. 어떤 탈 것에서 뛰어내리다 라는 뜻이죠.
Mary hopped off her bike and went into the post office.
메리가 자전거에서 뛰어내려서 우체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는 hop on이 되겠죠. Hop, H-O-P, on, O-N.
Hop on the back of my bike. I'll give you a ride home.
네, 오토바이 뒤에 타세요. 집에 태워다 줄게요 하는 뜻이죠. Bike, B-I-K-E. Bike은 bicycle, 자전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motorcycle, 오토바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With a dream, my cardigan. With a dream and my cardigan.
꿈과 카디건을 갖고서 cardigan, C-A-R-D-I-G-A-N, cardigan. 카디건은 앞이 트인 스웨터, 그러니까 털실로 짠 웃옷인데 앞이 트여 있는 걸 말합니다.
Welcome to the land of fame, excess. Welcome to the land of fame, excess.
명성의 땅, 모든 것이 지나친 땅에 온 걸 환영해요. 네, 여기 명성의 땅, 모든 것이 지나친 땅은 LA를 의미하죠. 할리우드 영화의 중심지인 LA는 유명한 배우와 가수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하고요. 또 지나친 소비와 향락의 도시란 인상이 있습니다.
Am I gonna fit in? Am I gonna fit in?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Fit in, fit, F-I-T, in, I-N, fit in. 누구누구와 어울리다, 맞다, 적응하다란 뜻인데요.
The school is too big for me. I'll never fit in.
그 학교는 저한테 너무 크네요. 전 절대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하는 뜻입니다. 학교가 너무 크고 학생 수가 많아서 나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Jumped in the cab, here I am for the first time. Jumped in the cab, here I am for the first time.
택시에 올라탔죠. 여기 처음이에요. For the first time. For, F-O-R. The, T-H-E, first, F-I-R-S-T, time, T-I-M-E,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란 뜻이죠.
When I turned 21, I had a beer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21살이 됐을 때 생전 처음으로 맥주를 마셨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미국에서는 만 21살이 되어야만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Look to my right and I see the Hollywood sign.
오른쪽을 보니 할리우드 사인이 보이네요. 로스앤젤레스 하면은 그 할리우드 사인을 떠올리게 되죠. 할리우드 사인은 할리우드 언덕에 있는 대형 간판인데요. 할리우드, H-O-L-L-Y-W-O-O-D, 할리우드, 이렇게 흰색 대문자로 대형 사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바로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죠.
This is all so crazy.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요. Crazy, C-R-A-Z-Y, crazy. 원래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 LA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Everybody seems so famous. Everybody seems so famous.
모두 유명한 사람처럼 보여요.
My tummy's turning and I'm feeling kind of homesick.
속이 울렁거리고 집이 그리워져요. 여기 tummy, T-U-M-M-Y, tummy, 몸의 배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my tummy's turning, 이 말은 속이 뒤집힌다, 울렁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긴장된 상태를 표현한 거죠. homesick, H-O-M-E-S-I-C-K, homesick 하면은 향수병에 걸린이란 말인데요. 집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A lot of kids get homesick during the first year of college.
대학에 다니는 첫 해에 많은 아이가 향수병에 걸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Too much pressure and I'm nervous. Too much pressure and I'm nervous.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긴장되네요.
That's when the taxi man turned on the radio. That's when the taxi man turned on the radio.
그때 택시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죠. 여기서 turn on, turn, T-U-R-N, on, O-N. turn on은 무엇을 틀다라는 뜻이죠. 반대는 turn off, O-F-F, turn off입니다.
Can you turn on the TV? The Redskins game must be on.
텔레비전 좀 틀어주시겠어요? 레드스킨스 경기하고 있을 거예요. 레드스킨스, 레드스킨스는 워싱턴 지역을 대표하는 프로 미식축구 경기단이죠.
And the Jay-Z song was on.
Jay-Z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Jay-Z는 미국의 유명 가수인데요. 인기 가수 비욘세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네,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 Party in the USA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는 가수이자 배우로 원래 이름은 데스티니 홉 사이러스인데요. 유명 컨트리 가수 빌리 레이 사이러스의 딸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디즈니에서 방송한 연속극 해나 몬테나의 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요. 미국의 국민 여동생이란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14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그야말로 10대의 대부분을 해나 몬테나 역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 사이러스처럼 어린 나이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인기와 명성을 얻은 가수나 배우들은 자라면서 일종의 성장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그랬고 요즘 저스틴 비버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마일리 사이러스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후렴구 해석해 보겠습니다.
So I put my hands up. They're playing my song.
그래서 두 손을 들었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Put one's hands up. Put, P-U-T, hands, H-A-N-D-S, up, U-P. Put one's hands up 하면은 손을 들다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노래의 장단을 맞추면서 춤추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The butterflies fly away.
긴장감은 사라지고. Butterflies. Butterflies는 butterfly의 복수형이죠. 원래 나비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긴장감, 불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Butterflies in one's stomach. Butterflies. B-U-T-T-E-R-F-L-I-E-S. Butterflies in, I-N, one's stomach. S-T-O-M-A-C-H. Butterflies in one's stomach 하면은 긴장해서 속이 울렁거리다. 조마조마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the butterflies가 fly away, 날아가 버렸으니까 긴장감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I'm nodding my head like yeah.
난 신나서 고개를 끄덕이죠.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니까 신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장단 맞추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Moving my hips like yeah.
엉덩이를 흔들죠.
Got my hands up. They're playing my song.
두 손을 들었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And I know I'm gonna be okay.
내가 괜찮을 거라는 걸 알아요.
Yeah, it's a party in the USA.
그래요. 미국에서 벌이는 파티예요. 네,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 Party in the USA 가사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마일리 사이러스가 음악 전문 방송 MTV가 주관한 이 비디오 음악상 VMA 시상식에서 로빈 틱이란 남자 가수와 함께 합동 공연을 했는데요. 살색 비키니 수영복 같은 의상을 입고 매우 선정적인 춤을 춰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동안 언론에서 크게 떠들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만족한 듯합니다. 자신의 공연과 관련해서 분당 30만 6천 개의 트윗이 올라왔다. 이 프로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을 다룬 트윗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렇게 자랑했는데요. 귀여운 국민 여동생이란 인상이 워낙 강하니까 이미지 변신을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일리 사이러스도 성인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요. 아직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상인데 이 선정적인 춤을 춘 건 너무 심했다.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Feel like hopping on a flight.
비행기에 올라타고 싶은 기분이에요. Feel like. Feel, F-E-E-L, like, L-I-K-E. Feel like. 뭐뭐 하고 싶은이란 뜻이죠.
I feel like going to the bathroom all the time.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I feel like having ramen for lunch.
점심으로 라면 먹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Back to my hometown tonight.
오늘 밤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Something stops me every time.
매번 뭔가가 날 멈추게 해요.
The DJ plays my song and I feel all right.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DJ가 틀면 기분이 괜찮아져요. 네, 마일리 사이러스의 Party in the USA 끝까지 해석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마일리 사이러스가 2009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미국에서 인기 순위 2위까지 올라가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의 내슈빌에서 한 소녀가 꿈을 안고 LA에 왔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어서 힘들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노래만 나오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긍정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아주 미국적인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몇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Hop off, 어떤 탈 것에서 뛰어내리다. 반대로 hop on은 뭐뭇에 올라타다. Fit in, 뭐뭇와 어울리다, 맞다, 적응하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Turn someone's stomach, 누구누구의 속을 뒤집다. Butterflies in one's stomach, 긴장해서 속이 울렁거리다, 조마조마하다, 이런 뜻입니다.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쉬, 오늘 마일리 사이러스의 Party in the USA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노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I hopped up the plane at LAX with a dream my cardigan. Welcome to the land of fame excess. Am I gonna fit in? Jumped in the cab, here I am for the first time. Look to my right and I see the Hollywood sign. This is all so crazy. Everybody seems so famous. My tummy's turning and I'm feeling kinda homesick. Too much pressure and I'm nervous. That's when the taxi man turned on the radio. And the Jay-Z song was on. And the Jay-Z song was on. And the Jay-Z in my taxi cab, everybody's looking at me now, like who's that chick that's rocking kicks, she gotta be from out of town, so hard with my girls on around me, it's definitely not a Nashville party, cause all I see is the letters, I guess I never got the memo, my tummy's turning and I'm feeling kinda homesick, too much pressure and I'm nervous, it's when the DJ drum my favorite tune, and the Britney song was on, and the Britney song was on, and the Britney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humb through something. Thumb through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thumb through something. 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ave you read all of my report yet?
Well, not carefully. I just thumbed through it quickly while I was eating lunch.
Oh, I see. Let me know when you have read it completely.
Will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ave you read all of my report yet? 내 보고서 다 읽어봤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Well, not carefully. I just thumbed through it quickly while I was eating lunch.
글쎄, 자세히는 안 읽었어. 점심 먹으면서 대충 훑어보기만 했어.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제가
Oh, I see. Let me know once you have read it completely.
아, 그렇구나. 다 읽고 나면 알려줘. 라고 하자 제이슨도
Will do.
응, 그럴게. 라고 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humb through. Thumb through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ave you read all of my report yet?
Well, not carefully. I just thumbed through it quickly while I was eating lunch.
Oh, I see. Let me know when you have read it completely.
Will do.
Today's expression is thumb, T-H-U-M-B, thumb, through, T-H-R-O-U-G-H, through, something, thumb through something. When you thumb through something, you are quickly turning the pages of a book, magazine, or a document. And only read few parts of it. Thumb through something은 무언가를 휙휙 넘겨보다, 급히 대충 훑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책, 잡지, 신문 또는 서류 등을 대충 휙휙 넘겨보는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In today's conversation, it looks like Jason didn't read all of my report carefully. He only thumbed through it quickl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저의 리포트를 아직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대충 훑어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Well, not carefully. I just thumbed through it quickly while I was eating lunch.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을 급하게 휙휙 넘겨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humb through something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lease don't thumb through the book. Read it carefully.
는 책을 대충 살펴보지 말고 신중하게 읽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like to just thumb through the articles in business magazines.
이 문장에도 오늘 배운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나는 경제 잡지 기사는 그냥 대강 넘겨보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ave you read all of my report yet?
Well, not carefully. I just thumbed through it quickly while I was eating lunch.
Oh, I see. Let me know when you have read it completely.
Will do.
Let's review. To thumb through something means to quickly look over something. Thumb through something. Thumb through.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